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애굽은 주전 3000년경부터 첫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외세 침략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고 대부분의 왕조가 애굽 본토인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당시의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 의하여 세워진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힉소스인이라고 불렸는데 혈통상으로는 히브리인과 같은 계통인 셈족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노예요 본토인이 아닌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까지 등용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힉소스 왕조는 애굽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식량 정책은 애굽의 토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힉소스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힉소스 왕조는 또 다른 이민족의 침입에 대하여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고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일 외국인인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염탐하기 위하여 잠입한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된다면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범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나서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형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아버지가 자기들을 살피기 위해 보낸 정탐꾼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늘 아버지의 스파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들이라고 하자 형들은 11절에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독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독실한 자란 진실한 자란 뜻입니다. 과연 형들은 진실한 자들입니까?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진실을 감추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진실되게 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 형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았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그마저 잃게 될까 염려하여 우리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모두가 독실한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5절에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옴으로써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3일은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겪었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형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큰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확실한 자, 독실한 자라고 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을 가리켜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이기는 하였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애굽인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진실을 숨기면서도 스스로 진실한 자라고 자처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단체를 기웃거리며 인사를 하러 다니는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결코 형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독실한 자라는 헛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랬습니다. 과연 요셉의 발음대로 형들은 드디어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 두고 한 사람만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한 사람만 가두어 두고 나머지 형들은 모두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낼 때 양식 자루 속에 양식 값을 도로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은 많은 근심을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심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위기를 당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점점 더 예기치 못한 깊은 곤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가 어려서부터 산간지방에 자라서 그 지방의 산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산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기 쉬운 것을 잘 아는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중에 마침 다행스럽게도 산속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노인이 남겨준 다음과 같은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얼른 내려가서 동리나 길을 찾아야겠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길이라오.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그 반대로 위로 올라야가만 살 수 있는 것이라오.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떤 쪽에 마을이 있는지를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오. 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여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더욱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가까이 나가면 문제와 역경이 전능자의 눈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독실한 자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상으로 무모하게 내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으로 그리하여 종국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하여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살길,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